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특효인 백신이 개발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은 오늘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진행했던 임상 실험 결과 새로 개발된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실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주도했으며 약 100명의 에볼라 환자들과 이들과 접촉한 4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백신은 현재 개인별로는 100%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집단 면역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지난해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돼 지금껏 1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투표에 임한 오늘 표결에서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경합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카자흐스탄은 좋은 날씨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 유치에 함께 나섰던 유럽의 4개 도시들은 대회 운영비 부담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이례적으로 두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 관리들과 민간기업들을 감시해왔다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오늘 발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 부처와 기업, 개인 등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이 된 35개 대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첫 집권 당시인 2006년 시작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무역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고 위키리크스는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호주 당국은 최근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의 잔해인 것으로 점차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돌란 호주 교통안전국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가 곧 판명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m 길이의 이 잔해는 지난 29일 마다가스카르 동편 레위니옹 섬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플레퍼론으로 불리는 항공기의 날개 부품으로 확인된 이 잔해는 정밀조사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잔해에 기록된 숫자들이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로 생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오늘 새벽 서안지구 두마 마을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 전에 담벼락에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낙서를 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은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테러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친중국 성향의 교육과정에 항의해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등 교과서 개편에 따른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학생 수백 명은 어제 저녁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우세화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등학생 링콰나 군 등 30여 명은 교육부에 난입해 새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이라며 항의하다가 지난주 구금됐었습니다. 그 뒤 링콰나 군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이 타이완을 민주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로 취급하는 중국 당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돋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interviews and statements are primarily.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69.9세로 남한에 비해 11.5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다 205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포기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 핵 합의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같은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interviews and statements are primarily preemptive. I believe that North Korean leaders are concerned.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기자회견과 성명은 주로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란의 핵 합의로 홀로 불량 국가로 남게 된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의 적대 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춰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씨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me people have suggested that a similar agreement might be possible with Pyongyang. And I think what's going on now is
이란의 핵 합의를 계기로 일각에서도 북한과도 비슷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들은 이란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 보유국으로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olds the most dear is the survival and preservation of its regime.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보존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서 표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고립시키면 정권 유지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머지 5자 간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도 같은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statements don't represent anything fundamentally new on the part of Nor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들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 같은 정책이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30년 이상 개발한 핵 프로그램을 생존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의 핵 포기 약속을 지키도록 북한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그럼에도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eed to sit down together as a group of five and think about how they change the calculation.
잔우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점을 북한 측에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며 북한 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된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가 30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외부와 연락이 일절 두절된 상태였으며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임 목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실무 면담을 위해 라선시에 입국한 뒤 2월 1일 라선을 출발해 2일 평양에 들어갔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이후 2월 3일부터 21일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반공화국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확증 사업이 진행됐고 격리 기간이 끝난 2월 24일부터 해당 법기관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북한의 최고전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목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억류 외국인들을 내세워 종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30일 임 목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임 목사 사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또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과 사건 해결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임 목사를 위해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고 2월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7.1로 전분기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수란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0은 전시 상태를, 20부터 40은 긴장 고조 상태, 40부터 60은 협력 대립 공조 상태를, 80 이상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6.15 남북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에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북한이 만났지만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냉랭한 남북관계가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입니다.
6.15라든지 8.15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좀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급 부산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꺾이는 거죠.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불안감들이 동시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오는 10월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이 아닌 비정치 분야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성근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전단 살포 중단을 일정 기간 동안 막교 안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나 5.24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같은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 소나무들은 병해충에 피해를 입었지만 재선충 병에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강산 현지 소나무들의 병해충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 산림 전문가들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 약재를 지원하면 소나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나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의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들, 현대 아산 관계자 등 8명은 지난 29일 북한의 요청으로 금강산 소나무 병해충 실태를 공동 조사하기 위해 방북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69.9세로 남한에 비해 11.5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현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다 205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69.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1.4세인 한국과 비교해 11.5세나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9살이나 낮습니다. 1990년에서 1995년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평균 수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한국에 비해 3살 정도 낮았지만 64.5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10년 북한의 평균 수명은 68.4세로 68.8세인 세계 평균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도 1.6세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1990년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2010년 이후 계속 길어졌지만 세계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024년부터 세계 평균과 같아지고 2095년부터는 세계 평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100년에 85.1세로 증가해 83.2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2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평균 수명을 2050년에 87.7세, 2100년에는 무려 93.6세에 도달해 전 세계의 평균 수명보다 10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유엔은 예측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12.5%인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4.4%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21.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평균 연령도 현재 33.9세에서 점차 늘어나 2050년에는 41세, 2100년에는 46세로 전망됐습니다. 평균 연령은 북한 주민의 나이를 모두 합해 전체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균 연령은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겁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 평균 연령이 북한보다 13세 많은 53.9세로 전망되는데 이는 일본의 53.5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구는 현재 2,520만 명 수준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50년 2,680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2100년에는 2,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03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4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5년 현재 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1.8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1.26명으로 상당히 낮지만 점차 높아져 2100년에는 1.7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 역시 2015년 현재 1,000명당 2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2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100년 전 세계 평균인 7.4명보다는 낮지만 0.2명인 한국과 1.6명인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북한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북한의 의료시설과 의사 명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영국 외교부는 이번에 발표한 북한 관련 자료에서 북한의 의료시설들이 열악한 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병원들의 의료 위생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병원에는 마취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능하면 북한에서 수술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북한에서 치료받기보다는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병원 입원이 불가피할 경우 평양에 외국인 전용 병원인 친선병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치과 치료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리비아 남부 와디 알샤트 지역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리비아의 라나통신을 인용해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와디 알샤트시의 하산 칼리파 보건국장과 접촉해 현지 병원에서 일하는 북한 의료요원들의 감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칼리파 국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현지에 주재하는 모든 의료요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방안도 채택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와디 알샤트에 25명의 북한 의료요원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부족한 충돌이 계속되면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요원들이 리비아 내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리비아 해안 도시 시르테 인근에서 북한인 의사 부부가 납치됐습니다. 이 북한인 부부는 리비아 중부 내륙 도시 잘루에서 출발해 이동하던 중 시르테 근처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추정 세력에 납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지 인터넷 언론인 리비아 옵서버는 북한인 남성 의사가 60살이며 현지 북한 대사관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리비아 내 여러 세력들과 24시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북한인 의사 부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북한인 3,400명이 외화벌이를 위해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아 공군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이 대회는 북한 전투기 대부분이 동원됐는데 대부분 1960년에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재 지도 아래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공군기 목록을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그-15와 미그-17 각각 3대, 미그-19 2대, 미그-21은 7대, 미그-23 1대, 대지 공격기인 수호이 1대, DN-18 6대, 그리고 미국제 헬기 500MD 4대와 AN-2 8대, 헬기 6대 등 총 43대가 대회에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폭격기인 인류신 28 2대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 옛소련제 전투기인 미그-17과 미그-21은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입니다. AN-2의 로켓 사격 모습도 공개됐는데 이는 구 동구권에서 농약을 뿌릴 때 사용된 것으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종을 약 300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전투기 숫자에 비해 전투력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중에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역시 미그-21과 미그-17 정도고요. 각기 한 100대 정도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미그-29의 경우에는 뭐 40대가 안 되는 정도 숫자, 일부 관측에는 18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기체 전체가 흰색인 참매 1호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인류신 62호,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구형 전투기를 동원해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연 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주민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시키는 것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그러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의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혔던 이쾌대. 하지만 오늘 지난 1953년 월북하면서 대중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그의 친형 이 여성이 김일성 주석의 정책을 비판하다 숙청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금지됐습니다. 이 비운의 화가 이쾌대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 처음에 부부가 본인들 자화상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보니까 딱 맞는 것 같네. 그쵸? 본인들이 하는 게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쾌대의 대규모 회고전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히는 이쾌대 작가는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쾌대라는 이름 석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혔습니다. 이쾌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던 이 작가는 지난 1988년 해금이 된 이후에야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잊혔던 화가를 오늘날 다시 주목하는 건 그의 그림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고 민족과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김혜진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한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이쾌대 화가는 한국 근대화단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린 군상이라던가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과 같은 몇몇 작품들은 한국 근대화단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되거나 많은 그 조명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1913년 경북 칠곡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큐에데는 서울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갓 결혼한 아내 유가봉과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이번 회고전의 첫 부분인 사랑을 그리다가 이 시기인데요. 이퀘대는 유학기간 동안 자신의 아내를 수없이 그렸습니다.
이퀘대는 학창시절부터 인물화에 굉장히 뛰어났던 화가인데요. 그 인물화를 숙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전통을 탐구하다에서는 점차 과감한 색면처리와 밝은 색채, 검은 필선 등 새로운 시도를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신미술가 협회라고 하는 순수미술 동호회를 결성하고 해방 직전까지 1944년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했었던 그 신미술가 협회 시절에는 굉장히 맑고 명랑한 색채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주제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시기인데요. 이퀘대의 예술 활동 시기 중에서 가장 이퀘대가 아무런 그 고민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다루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끌어안다는 1945년부터 월북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던가 혹은 굉장히 지쳐있고 어떤 그 파국의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는 그 한국의 대중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화가입니다.
1953년 남북한 포로 교환 때 북한을 택한 이퀘대는 북한으로 건너간 뒤에도 화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송아지를 출품한 것을 끝으로 이후의 행적이 전하지 않는데요.
월북한 이후에 한동안은 북한의 그 대표적인 그 미술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조선미술가 동맹이라고 한 단체의 그 회원으로서 여러 차례 국가 전람회에서 상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퀘대가 61년 이후에 그 행적이 묘연해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1958년경에 그 이퀘대의 형인 이여성 씨가 그 김일성 중심의 그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종파론자로 숙청이 되거든요.
남북한 양쪽에서 금기 화가로 낙인 찍히고 한때 역사에서도 지워졌던 화가 이퀘대를 다룬 이번 전시는 반세기 동안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퀘대라는 작가를 처음 접한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화가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고 이분이 어떤 시대에 이렇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왔거든요. 그림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인 그림을 되게 좀 많이 그렸다라고 아까 그 작가 소개하는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를 본 관람객들은 그의 과거 행적보다는 그의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퀘대 군상이라는 그림은 또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또 유례가 없는 걸작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퀘대 전시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붓질이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색깔이 잘 표현돼 있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특히 인물 그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인물의 표정에서 작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한국적 서양어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퀘대 작가. 월북화가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11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석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자, 중국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는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국이 국제사회 시선을 많이 끌고 있는데 중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베이징이 세계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에 이어서 동계 올림픽까지 치르는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도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로서는 매우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베이징이 네. 어떻게 2022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늘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총회를 열고 개최지 선정 투표를 했습니다. 경쟁 도시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는데 베이징은 전체 유효 85표 가운데 44표를 얻어서 40표에 그친 알마티를 제쳤습니다.
네, 거의 박빙의 승부였군요.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추운 날씨와 적설량을 볼 때 베이징은 알마티에 적수가 안 된다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알마티는 단독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만 베이징은 160km나 떨어진 장자코우 등 두 곳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끝까지 유치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베이징은 친환경적인 인공눈으로 부족한 눈을 메울 수 있고 경제력과 또 동계 스포츠 활성화란 측면에서 베이징이 알마티보다 훨씬 낫다며 역공을 펼쳤죠.
IOC는 이번 베이징 선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IOC는 베이징이 겨울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 또 동계 올림픽의 유산, 또 개최 준비의 투명성에 더 강력한 초점을 맞춘 게 선정 이유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08년 하계 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베이징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전체가 현재 축제 분위기인데요.
네.
베이징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성명에서 IOC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1분 분량의 홍보 영상을 통해서 올림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과 세계 시민들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환상적이고 특별한 동계올림픽을 치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 비용이 상당히 커서 주로 유럽 등 선진국들이 늘 단골 후보지였는데요. 이번에는 네. 유럽이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년 전만 해도 베이징이나 이번에 경쟁 후보였던 알마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독일의 뮌헨, 스웨덴의 스톡홀름, 폴란드, 스위스 등 4개 나라가 유치를 신청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았었죠. 게다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한국의 평창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대륙에서 잇따라 올림픽을 치르지 않는 최근의 그 경향도 유럽에 더 무게가 쏠리도록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의 두 도시가 최종 경쟁 후보가 됐습니까?
유럽의 4개 도시가 모두 경제적 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유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령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무려 5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행사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경제적 타격 등 후유증은 아직까지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자칫 올림픽 유치가 경제 위기를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각 후보지들이 더욱더 신중해졌던 겁니다. 반면 베이징은 기존 시설을 통해 개최 비용을 15억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이징의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라 안팎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꿈을 주창한 시진핑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에 부강한 나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 모든 중국인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런 구호에 더 추동력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나라 밖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림픽에 아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또 2년 뒤인 2020년엔 일본 도쿄의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2년 이번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아시아의 이 세 나라가 올림픽을 잇따라 치르게 된 거죠.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올림픽, 특히 동계올림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상대적으로 들기 때문에 주로 서방국가 등 선진국의 전유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 경제발전을 이룬 아시아가 부상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네, IOC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동계운동의 범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IOC 역시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이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역시 그런 배경이 강력히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베이징 인근 거의 3억에 달하는 인구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 동계 스포츠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관련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베이징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죠?
예. 특히 국제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자칫 이런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고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올림픽의 표어인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는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민권을 탄압할 때 완벽히 부합하는 표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 그 인권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또 체포할 때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라는 그런 말들에서 유래가 됐는데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베이징 선정을 계기로 국제 사회가 중국 정부의 인권, 반체제 인사, 또 소수 민족 탄압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도 중국 관련 얘기군요.
예,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에 대한 부패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궈보슝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궈보슝은 중국군 간부들의 부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궈보슝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신화통신은 중앙 정치국회가 어제 궈보슝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서 당적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국 관리들에게 당적 박탈은 상당한 수모이자 치욕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궈보슝이 어떤 혐의로 당적까지 박탈당했습니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가장 큰 혐의로 지적됐습니다. 정치국회의는 궈보슝의 이런 뇌물 수수는 당 기율을 아주 엄중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시진핑 주석의 사정 바람이 군부까지 매섭게 불고 있는 것 같군요.
예, 올해 들어 중국군에서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장성급 인사만 40명 가까이 된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엔 쉬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 방광암으로 숨졌습니다. 이 궈보슝과 쉬차이 허우는 후진타오 전 정부 시절에 이 중국 군부대 직업 군인 서열 1, 2위 이렇게 최고위직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이 부주석을 맡으면서 각각 다른 분야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모두 지난 2013년에 퇴임을 했지만 이렇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거물들이 부패 혐의로 차례로 물러난 건 사상 유례가 없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 인사뿐 아니라 지방 고위 관리들에 대한 사정도 계속이 되고 있다죠?
예, 신화통신은 오늘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양웨이저 전 난징시 당석이 또 처우허 전 윈난성 부석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승진 등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장위진 전 환경보호부 부부장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네, 모두 시진핑 주석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군요.
예, 시진핑 주석은 당 원로나 군부 고위직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아주 강력한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산당이 부패하면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시 주석의 정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산당부터 강한 증신무장을 해서 법에 따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뿌리 뽑아 안정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죠.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패 척결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국민들도 이런 시 주석의 사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일 텐데 네. 시 주석이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죠?
예, 측근들을 계속 요직에 앉히면서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시 주석은 과거 저장성 당서기 시절에 자신의 밑에 그 선전부장으로 있던 천민어를 구이저우성 성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부패 척결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오커즈 구이저우성 서기를 최근에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속속 정부 요직에 기용하거나 승진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부 전문가들과 홍콩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덩샤오핑 같은 선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유엔 총회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과 불법 거래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코끼리와 코뿔소 등 야생 동식물들에 대한 밀렵과 거래가 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척결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의안이 어떤 경위로 발의가 됐습니까?
이 결의안은 가봉과 독일이 발의했고요. 다른 70개 이상의 나라들이 공동 서명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가봉의 외무장관은 이 결의안이 2년 이상의 노력 끝에 결실을 이뤘다면서 역사적 행보다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수컷사자 이 세실 사건이 결의 채택에 큰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세실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짐바브웨에서 국민 사자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이 세실이 미 사냥꾼의 무참히 살해돼 국제적인 공분을 야기했던 사건인데요. 13살인 세실은 지난 27일 짐바브웨의 한 공원에서 머리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짐바브웨 경찰은 수사 결과 야생동물 사냥을 즐기는 미국의 치과의사 출신 월터 파머와 그가 고용한 짐바브웨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세실을 보호구역 밖으로 유인한 뒤에 총과 석궁으로 사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 사건을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검은 갈기를 갖고 있는 이 세실은 국립공원의 마스코트 역할을 했었고 또 이 네. 공원을 찾는 사파리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사자가 머리가 잘린 채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자 동물 애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주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판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유엔까지 나선 거죠.
어제 채택된 결의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야생 동식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 거래를 막고 또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국내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독일의 유엔 대표부 대사는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일부가 테러 자금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가령 코뿔소의 뿔 1파운드의 가격은 금 1파운드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밀렵과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와 코뿔소가 가장 큰 우려 대상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끼리 상아 또 코뿔소의 뿔이 뭐 약재 등으로 사용되면서 미렵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제 동물 보호 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코끼리 수가 급감을 했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육당하는 코뿔소의 수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란 겁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개발에 따른 여러 서식지 파괴 등으로 적지 않은 야생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야생 동식물의 피해는 인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23, 최고 26, 강계는 최저 20, 최고 23, 해주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6도입니다. 개성은 비가 내리고 최저 24도, 최고 26도. 다음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22도, 최고 22도. 최고와 최저가 같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장진 최저 16, 최고 19. 해산 최저 18, 최고 22. 선봉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21, 최고 26. 원산 비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비가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 전략 컴퓨팅 계획이 신설되며 이곳에서 슈퍼컴퓨터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미국의 슈퍼컴퓨터는 1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20배가량 더 빠른 성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1경은 1조보다 만 배가 더 큰 수입니다. 슈퍼컴퓨터는 과학이나 의학 연구는 물론 국가안보 분야와 기상자료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는 중국이 보유한 테너2로 2013년 6월 이후 세계 최고속 컴퓨터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너2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위인 미국의 슈퍼컴퓨터보다 2배가 빠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특효인 백신이 개발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은 오늘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진행해온 임상실험 결과 새로 개발된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주도했으며 약 100명의 에볼라 환자들과 또 이들과 접촉한 4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백신은 현재 개인별로는 100%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집단 면역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지난해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돼 지금껏 1만 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투표에 임한 오늘 표결에서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경합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카자흐스탄은 좋은 날씨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 유치에 함께 나섰던 유럽의 4개 도시들은 대회 운영비 부담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이례적으로 두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일본 관리들과 민간 기업들을 감시해왔다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 매체 위키리크스가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오늘 발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 부처와 기업, 개인 등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이 된 35개 대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첫 집권 당시인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와 무역 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고 위키리크스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미국과 정보 동반자 관계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6월에도 미국이 적어도 3명의 프랑스 대통령들을 감시했었다고 폭로해 외교적 마찰이 일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최근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의 잔해인 것으로 점차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돌란 호주 교통안전국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가 곧 판명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m 길이의 이 잔해는 지난 29일 마다가스카르 동편의 레위니옹 섬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플랫퍼론으로 불리는 항공기의 날개 부품으로 확인된 이 잔해는 정밀 조사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로 생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오늘 새벽 서안지구 두마 마을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 전에 담벼락에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낙서를 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은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테러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